새로운 복음의 전진기지인 안디옥의 복음을 위한 헌신자들의 준비된 모습을 소개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다시 예루살렘의 박해와 교회의 모습을 삽입해서 역시 복음의 발원지이자 이 일에 먼저 선택을 받은 사도들에 대한 관심을 접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천사들을 통해서 노연하게 한 역사는 이미 우리가 5장, 앞에 5장에서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5장 17절에서 25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하는 17절에서 19절의 내용 보면 이미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있었음을 봅니다. 앞에 옥에 가두었던 것이 신앙적인 시기심에서 당시 성전을 점유하고 이속을 챙기는 사두개인들의 즉 제사장의 무리들의 분개로 인한 일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의 일꾼들을 가두고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는 종교적이든 정치적인 이유로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또 역사 속에서 들어보게 됩니다. 정신병자였던 네로 황제의 학정 밑에서 로마의 대화제가 바로 네로의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함으로 더 많은 시련을 당한 것을 비롯해서 역사 속의 종교 때문에 아닐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권좌를 지키려는 야비한 수단으로 수없이 학살을 한 사실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주지의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갇혔던 두 사도 중에 야고보는 세례 요한처럼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는 각각 다른 두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꼭 같이 노임을 받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 증거에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야고보는 죽도록 버려두시고 베드로는 살게 하셨는가 하는 신앙적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의함이나 사람을 억울하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보기에나 판단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야고보처럼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즉, 결과가 어떻게 되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오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이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더욱 기도로 뭉치게 했고 자신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얻어냄을 다음 주의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외면당한 것 같은 그런 야고보의 죽임을 당하는 서름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기적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출구를 찾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나 상관없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모든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믿음의 순종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권력의 사악함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애굽 왕을 바로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를 성경대로 가이사, 케사르 또는 시저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분봉왕은 헤롯으로 표현되면서 헤롯의 가문은 여러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후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대개 보면 다섯 사람의 헤롯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BC 37년에서부터 AD 4년에 죽은 대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AD 4년에서 6년까지는 짧은 역사이지만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BC 4년에서 AD 34년까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교적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분봉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AD 37년에서 44년까지는 헤롯 아그리빠, 바로 오늘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분봉왕입니다. 그 다음에 AD 49년에서 100년 사이에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을 보는데 대대로 비도덕적이고 야비한 것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여우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야비한 정치가인 헤롯을 예수님은 비유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가는 방법에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들이었고 세상의 정치 세계는 대부분 이렇게 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나 이때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속에서는 유대 율법을 흉내내기도 할 정도로 아주 권모술수에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간교함과 억적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이 헤롯 아그리빠는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할 같은 12장 23절에 벌레에 먹혀서 죽는 것을 보면 이러한 세상의 영광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복음이 왕성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에서 영생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땅의 영광에 연연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는 것을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당시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비상처럼 싫어하는 주님의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는 결심으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대단히 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구약의 야곱이 바로 신약의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선택한 데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본문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으로 봐서 변화받기 전에 이 두 형제는 대단히 성미도 급하고 또 특별한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54절 계속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를 거쳐가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지요. 이런 성격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다고.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에 보는 대로 정치적인 욕망도 대단했던 그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말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37절에 예수님께 청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버지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점재하신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된 것은 어찌 보면 이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이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 언제나 동행했던 인물 중에 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짧은 생을 마친 인물이 이 야고보였다면 가장 길게 장수한 사람이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 칼로 목베임을 당하거나 또는 교수형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도 대단히 어렵겠지만 평생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은 순교임을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을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이행하는데도 헤롯의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그랬다고요. 이 3절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무교절은 유월절 전 한 주간을 말하는 것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절기 중에 잡히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런 날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이 복된 날이 정치적 야심으로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어둠의 하수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이려는 대상의 어떤 한계도 느끼지 않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그 대상이셨고 그의 제자인 베드로가 또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의롭고 지혜로운 다니엘과 그리고 그 친구들이었다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욕망의 표현은 끝이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결국 어둠에 붙잡히게 되면 자신들이 하는 일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이 경성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절 하반절 그랬는데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런 검은 속셈이 신성한 절기에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고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렇게 잡았다가 놓친 경험을 들은 헤롯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부족해서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같은 사도인 야고보는 죽는 것을 허용하시고 베드로는 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꼭 같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낫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침내 악화되어 죽도록 허용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공평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 속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하튼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합심하여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거든요. 귀중한 신앙의 지도자를 한 사람 잃었지만 교회는 좌절보다는 기도로 나머지 사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복받을 자세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천사의 도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적시적소에 이루어집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물론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적시적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적시적소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적시적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른 적시적소라는 거지요. 무교절기 중에 며칠일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몇 날을 감옥에 군사들에게 손이 묶인 채로 보냈고 행여 있을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군사 틈에 묶어두는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겹겹으로 보초를 세우고 있음을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탈주하는 경로를 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석방하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실 만한 믿음을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왕좌왕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좌불안석한다고 합니다.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아있질 못합니다. 가장 정확한 우리 표현으로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 군사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답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말하자면 수갑을 옆에 두 군사에게 채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눈으로 보면 뭐 이미 체념해서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인생을 체념한 사람답지 않은 평안함에 있기 때문에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는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의 말씀은 어떤 조건에 상관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조건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특히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것을 보면 얼마나 깊이 자고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하고,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면서까지 환상을 보는가 생각한 것을 보면 참으로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결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천사의 지시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는 말에 순종하자 쇠사슬이 뭐예요? 수갑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순종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천사는 계속 베드로에게 지시를 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8절에 그랬어요. 상황적인 면에서 과거의 베드로라면 바다 위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바람을 보고 빠져갔던 것처럼 옆에 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 안 되겠는데요 라고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라 하는 천사의 지시에 묵묵히 그대로 하니 라는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고백하게 되는 이유였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라고요? 백성들에게 끌어내서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전날 밤이라고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나는 죽는다, 이제 죽임을 당한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평화예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11절에 그랬거든요. 이 고백이 순종의 열매였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9절에 그랬다고요. 이것은 적어도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갇혀있는 자신에게 환상으로라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건을 지금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노임을 받지 않아도 원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평화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결국 겹겹의 군사를 사이에서 끌어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회의 기도는 닫힌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모든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여심이 없고 또 못 걸어 잠그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사야는 바로 그것이 가능한 분을 메시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에게 이 약속을 확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두시면 사람이 닫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닫아두시면 사람이 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 단 철문도 창조주 앞에는 문이 없는 것과 일반입니다. 철문 앞에 이르렀을 때 천사와 베드로는 스르르 열리는 그 잠겨있는 철문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고자 하는 순종의 사람에게는 어떤 장벽도 벽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서 보는 사실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린 자에게는 더 이상 막힌 담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담입니다. 그런데 그 담을 헐어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나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기는 해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상 더 이상 장애로 남겨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듣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11절에 그랬거든요.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흔한 이야기가 바로 발자국 이야기죠. 내가 가장 힘겨운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는 너가 걷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업고 걸었다. 그래서 나란히 가던 발자국은 바로 한 발자국이 된 것이다. 이 얘기는 너무나 흔한 주님의 답변이십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 말씀은 더 가까이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를 자신의 정치적 수완으로 이용하려는 헤롯의 간악한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간교한 종교꾼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군요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간악한 세상에 손을 들어주시거나 바른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된 것을 행하면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종교를 빙자해서 악을 행하는 무리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리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관건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베드로에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시편 23편 5절의 찬양을 드리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베드로처럼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승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자신 혼자의 경건이나 기도로 수렁에서 벗어나고 닫힌 문을 열고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들어있는데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12절입니다. 여기에 깨닫다라는 말이 좀 의미가 있어요. 시네이도 이 말은 신, 함께, 에이도, 알다 그런 말이에요. 앞뒤 전후 좌우를 헤아려서 알게 됐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기적으로 풀어서 나왔는데 이제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보니까 온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지요. 아하,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했구나. 이 상황을 깨달았다는 말이 뭡니까? 깨닫고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찾아간 것도 자신의 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모였던 교회, 요한의 어머니 집에 믿음의 사람들을 찾았고 거기를 갔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더 큰 확신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권력의 하수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장애가 되는 대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고 음흉한 간계를 부립니다. 비단 주님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같은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빛의 도구인 교회는 세상의 간악함에 길들거나 이용당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죽거나 살거나는 주님께 맡기고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위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의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을 순종하는 곳에 우리를 묶었던 사슬들은 벗어지고 가로막힌 장벽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고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을 순종하는 자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함께 신앙하는 모든 지체들의 합력하는 기도와 사랑으로 완성됨을 알고 스스로의 경건을 과시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예레미야 9장 24절을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노임을 받는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성도들이 이 역사에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들은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위기와 절망의 때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이나 지혜에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장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신뢰하는 그런 기도와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같은 일들이 같은 결과로 결론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